여러분 혹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디오게네스 컴플렉스.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일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인생을 추구하는 카니코스 학파의 리더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다왕이 이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길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너무 빨리 틀었죠?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싶어서 고린도를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면 인기척이 느껴지면 고개를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고개를 살짝 들어서 봤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제자리에 눕습니다. 저렇게 그날 아침에 아침 햇살을 저렇게 쬐고 누워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겁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했더니 철학자가 나는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묻죠.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대왕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답을 그렇다 나는 선하다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내가 선한 분을 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보통 철학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해봐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대왕님이 그 햇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 발짝만 옆으로 비켜서 주십시오. 제 소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있는 저 나무통이 자연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사는 집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이 보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을 말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대왕이 아니라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자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 아닙니까?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 나무통이 전부인 거지 같은 철학자 그 사람이 부럽다라는 사실. 이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가 인생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갖춘 조건 때문이 아니다 라는 교훈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은 그걸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 죽죠? 4천 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실패했을 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서로 회의하며 분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전쟁에 실패했다라는 사실. 장로님 중에 기도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게 있다 이게 없다 조건에서 우리 인생에 잘되고 못됨이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만큼은 갖춰올 것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가 함께 함성을 외쳤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 진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애굽을 쳤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다라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레셋의 뒷배경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파르탄의 후예예요. 그리스 사람들 후에 크레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애굽에 가서 살고 싶어 애굽을 점령하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끊임없이 실패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적인 조건은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이번에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수종들던 제사장 두 명,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인생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환경적인 것, 환경적인 조건,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이것 갖추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 그게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고요, 첫 번째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총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성경에서 전사자의 이름을 올리는데, 기록하는데 누구의 이름만 올렸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의 이름만 올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 이미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워닝을 줬습니다. 경고를 줬습니다. 어떤 경고였습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이건 어떤 의미였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여러분, 이날 한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 두 사람을 징계하는데 옆에서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한 사람의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전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홈리와 비나스의 인생을 걷지 말자라고.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사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되겠다는 거. 나중에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껄껄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아버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전쟁터인 에벤에셀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장로님들이 이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두 제사장이 그곳에 함께 했었던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넷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드려진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까지도 삶기 전에 가져갑니다. 번제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신앙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그 제사장직을 박탈시켜버렸다라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징계의 시간을 주었다라면 이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죽지는 아니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자기 책임감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자기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기회에 있었을 때에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게 했을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 걸. 껄껄하는 인생 돼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3주 전에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미룰 게 따로 있지. 센텐스를 끝내십시오. 뭡니까? 미룰 게 따로 있지. 회개는 미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후회하는 인생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뭡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관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에게는요? 내 스스로에게는 냉정하고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른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닌 다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뒀을까요? 냉정하게 했을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든지 징계의 시간을 주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은요? 내 자식에게는 너무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는 냉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없이 냉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한번 봅니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섬겼던 해가 몇 수라고요? 40년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한국 목사님들 몇 세에 은퇴하시죠? 70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75세로 자꾸 푸시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 교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65세로 정했습니다. 더 똑똑한 목사님이 있으면 더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5세로 제 인생을 딱 목회 어느 정도 끈 딱 선을 정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나도 엘리처럼 40년 할 수 있을까? 40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40년을 섬겼다. 정말 귀한 일이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사로 섬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인가? 내가 몇 년을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제 가슴에 찾아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제 마음을 제일 슬프게 했던 구절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을 섬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마지막 평가가 이게 답니다. 사무엘상 전에 있는 책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적들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3명의 사사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사사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엘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에훗,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삼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블레셋 사람 600명을 뭐로 죽였다고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이 참 소 모는 막대기에 맞아서 6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막에서 쓰는 이 지팡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대기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옛날에 찰턴 휘스턴 나오는 십계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십계에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기억나요? 모세가 커요, 지팡이가 커요? 어우, 지팡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모세 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자,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려면 지팡이가 언약궤보다 작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넣으라고 해서 너무 기니까 부러뜨리고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궤 사이즈가 어느 정도입니까? 2규빗 반이에요. 2.5규빗. 1규빗이 몇 센치? 45cm. 그러니까 언약궤는 112.5cm예요. 1.2m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1.2m 안 되는 분. 지금 언약궤 사이즈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사이즈도 그려지시죠? 그렇다면 오늘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도 어느 정도의 길이고 얼마나 볼품없는 막대기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몇 명 죽여요? 누가 했다는 소리예요? 삼갈이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대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또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엘리도 사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40년 사사였더라. 여러분, 어떤 사사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 사사로 인해서 그 땅이 태평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엘리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사로 섬긴 거 그거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몇 년을 섬겼다, 내가 몇 년을 교회에서 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열매를 무게 따라 평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보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게를 재보신다면 여러분 불안하세요? 아니면 마음에 평강이 확 밀려오세요?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평강으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스펠송 기억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정상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여기 실로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파란 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전에 넘어왔죠? 여호수아와 함께. 밑에 보이는 이게 사해 바다고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는 요 위에 있겠죠? 이게 요단강이고 실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실로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실로에 있는 법궤가 에벤에셀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죠.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다곤 신당이 있는 아스돗까지 옵니다. 아스돗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죠? 가드로 보냅니다. 누구 고향인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보내고 여기도 하나님이 또 치시니까 어떻게 하죠? 어디까지 보내죠?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드에서 에그론 사이. 5장을 들어오면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4장까지는 전쟁이 지금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는 대상자가 달라졌어요. 누구 전투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을 섬기는 다곤신의 싸움으로 싸움이, 전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야. 이제는 신들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예의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의 신이에요. 웬만했으면 십계명을 주는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명예의 신이거든요. 자존심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장에 와서 분명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돕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의 실패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마치 부적처럼, 이거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곤의 두 가지를 꺾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목입니다. 목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곤의 목을 부러뜨려버리는 거예요. 또 뭘 자릅니까? 손을 잘라버립니다. 손은 뭘 하는데? 도와주는 손인데 다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곤 신의 손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수 믿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누군가에는 축복인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저주로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스돗에 축복으로 임했습니까? 저주로 임했습니까? 저주로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실타래처럼 꽁꽁 묶여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질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스돗에 임했는데 그곳에는 저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목요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성결의 법칙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흘 동안 스스로 거룩해 하라,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일은 누가 해가는데? 귀한 일은 누가 해가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룩하게. 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게.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그 거룩함에 내가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너희 스스로 거룩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지켜보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염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한다라는 게 염려입니까? 위로입니까? 염려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잘하신다라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라는 거죠.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 왔는데 아스돗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걸 어디로 옮겼어요? 가드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드를 또 치셔요. 그랬더니 뭘 해요?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돌려보내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어떤 민족인지 따지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수르는 어느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궤를 빼앗아오지 말았을 걸. 그게 아닌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쳤을 때 그때 돌려보낼 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다른 점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뭘 합니까?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그때 예수 팔지 말았을 걸. 내가 왜 그때 30냥을 받아서, 은 30냥을 받아서 그거 안 했을 걸, 안 받았을 걸.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사세요? 후회하는 인생 살 수 있지만 후회가 아니라 그곳에 회개하는 자리가 만들면 그곳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실타리를 푸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풀어나가는 거. 후회하고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